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호세아가 사역할 당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하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풍요로운 시대였어요. 그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 영토도 가장 크게 확장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엄청 부흥하고 여하튼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신다. 이를테면 베델의 금송아지가 우리에게 복을 많이 준다. 뭐 그렇게 주장할 만한 시대였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마치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처럼 농사를 짓는데요 엄청 큰 풍년이고 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면서 주상을 아름답게, 이 주상이요 바알이에요. 기둥 모양으로 생긴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복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우상을 예쁘게 꾸미고 그리고 더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주상으로 대표되는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 욕망의 포로가 되어 사는 것을 정당화하고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우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억울하고 원동한 사람이 많이 생겨나는 세상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이 사람들이 아무도 서로 믿을 수 없는 재판이라는 것은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요거를 잘해서 원통한 사람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땅에는 아주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너무 많은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그 힘 있는 사람이야 자기 마음대로 뭘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상처 입고 피해를 당하고 참 이 뭔가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인생들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예를 들면 오늘 보면 9절 한번 보시겠어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앞에도 있었지만 이 기브아 시대부터의 범죄라는 것은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왜 첩질하는 레위인이 첩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얼마나 그 시대가 타락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첩이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가서 그 첩을 또 찾아오네요. 그런데 겉으로는 아, 이방인과 자기가 얼마나 다른가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방인이 사는 동네에 살지 않고 이제 이 베냐민이 살던 그 동네에 가서 살 뭐 잠자자 뭐 이랬다가 그 기브아에 왔는데 그 기브아에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그 첩을 욕보이고 뭐 그러면서 이 레위인이 막 분기 탱천해가지고 그 첩의 시신을 다 조각내서 온 이스라엘을 보내고 그러면서 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이 우리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 있는데. 여하튼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범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기브아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때 상황과 지금 호세아가 사역하던 시대의 상황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힘은 있었는데요. 그 힘을 주체하지를 못해가지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을 보시면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이 사람들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는 씨앗을 뿌리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작은 악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2절 보시면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아무리 자기들이 복을 받으려고 많은 재물을 바쳐도 그거 돌아보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 섬기는 모든 우상을 다 허물어뜨리시겠다. 그렇게 선언하세요. 아무도 이 사람들을 지켜줄 수 없어요. 3절 보시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왕이 자기들을 지켜주고 왕이 나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영토도 넓히고 왕이 자기들을 부강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는데 왕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지켜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떨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호신은 벳아웬의 송아지였어요. 벳아웬의 송아지는 베델의 금송아지를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부터 계속 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 송아지를 섬겼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 5절부터 8절을 보시면 5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산을 들어서 자기 허물을 가리고 싶어도 가릴 수 없는 처지가 될 거고 이 사람들은 베델의 금송아지가 자기들에게 복을 주고 자기들을 지켜준다 생각했지만 그 베델의 금송아지가 전리품이 되어가지고 아수르로 옮겨지게 될 거다. 그리고 그 베델은 얼마나 멋진 종교적 성소였는데 다 무너지고 파괴되어가지고 잡초만 나는 그런 폐허가 될 거다. 하나님 그렇게 선언하세요. 에브라임이 부강할 때는 얼마나 희희낙낙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보면 11절 보시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여러분 11절 앞부분에 곡식 밟기를 좋아하는 길들인 암소는 율법에 따르면 곡식 밟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가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곡식 밟는다는 거는 이를테면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추수를 하면 옛날에는 왜 우리 그거 막 이게 절구에 넣고 찍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밀 농사를 짓거나 보리 농사를 짓거든요. 이스라엘은 논이 없어요. 왜냐하면 비가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밀이나 보리를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았는데 그거를 이제 타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타작을 할 때 그거를 높은 언덕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그거를 사람이 발로 밟아요. 그런 방식으로 타작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발로 밟는데 사람이 그걸 다 밟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소를 시켜서 그거를 발로 밟게 하는데 그러니 곡식 먹을 것이 막 널려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소 일시킬 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 이 곡식을 밟는 길들인 암소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입에 망도 없지 막 널린 것이 곡식이지. 그러니 완전히 희희낙낙하면서 이제 곡식을 밟는 거예요. 본래 그거는 율법에 잘 순종할 때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곡식 밟기를 좋아하는 이 길들인 암소, 희희낙낙하는 그런 암소가 아니고 이제는 목에 멍에를 메고 그 위에 사람을 또 태우고 그리고 흙덩이를 깨트리는 마치 노예 신세와 같은 그런 일소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너희가 희희낙낙 살았지만 결국에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될 거다. 하나님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결국 북이스라엘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오늘 보면 14절과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마하니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베델이 무너질 거다. 벳 아벨이 무너진 것처럼 살마는 그 아람의 살마 네세를 가리키는 것 같고 그리고 쳐들어와가지고 벳 아벨이라는 성을 다 무너뜨린 그래서 누구든지 알고 있는 뭐 그런 전쟁 이야기 같은데 이제 그런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산산조각 나듯이 베델이 그 금송아지가 서 있는 북이스라엘 성소가 다 무너져서 뭔가 새날을 맞이할 줄 알았는데 큰 절망을 맛보게 될 거다. 15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망, 새벽이라는 것은 뭔가 새날, 새날이 되면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멸망이 밀려 닥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겠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 호세아가 아주 비명을 지르듯이 외치는 말이 있는데요.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여호와를 찾을 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것은 짧은 말씀 같지만 호세아를 관통하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인애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인애인데 그 인애의 뿌리가 공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공의라는 것은 언제든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편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혹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를 받으면 오히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의입니다. 성경이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율법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율법을 잘 공부를 하면 하나님은 애굽은 자기 화려함을 위하여 연약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회였거든요. 자기 욕망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하는 곳이 애굽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애굽처럼 부강하고 애굽처럼 화려하고 애굽처럼 풍요롭게 사는 것이 너희 목표가 아니다 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지배받으면서 내 품에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보살필 줄 아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혹은 자기 풍요로움과 자기 화려함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경우에 결국 애굽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 애굽처럼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주 확실한 메시지예요. 그러니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도요. 우리도 돈 많이 벌어서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려고 애를 많이 쓴다면 그거는 결국 이 호세아가 책망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공의가 뭐냐? 이 공의라는 것은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고 자기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하여 무슨 일인지 하는 그거는 악한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자기를 통제하고 혹은 자기 화려함을 위하여 정신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을 보살피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질문하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공의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가르치는 공의의 법을 따르게 되면 인애라는 것은 연약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보살필 줄 아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냐 하면 성공하는 능력, 크게 되고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능력이 아니고 그거는 세상이 우러러보는 능력인 거예요. 세상은 성공하고 남보다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을 능력이라고 말하거든요. 교회가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갖추어야 될 진짜 능력은 연약한 사람을 보살필 줄 아는 능력이고 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능력이고 손해를 볼 줄 아는 능력, 그런 능력이 정말 중요한 능력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다면 교회가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 교회가 그런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남을 보살필 줄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여호와는 베델의 금송아지랑 달라요. 베델의 금송아지는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베델의 금송아지고, 하나님은 야, 네 욕망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베델의 금송아지를 찾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따라가는 거죠. 우상은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보니 결국 우상과 같이 망한다고 하는 선언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호세아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공의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고 결국 인의 열매를 맺는 것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불의와 불신이 점점 팽배해져가고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에 이 세상의 풍조를 대항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자기 힘과 능력을 뭐 과신하면서 희희낙낙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의 원통한 사람 눈에서 눈물 닦아주는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를 읽으면서 호세아가 우리에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신명기가 가르치는 율법과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신명기가 가르치는 율법이 뭔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율법이 뭔지를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네 욕망을 이루기 위한 인생 살지 말고 연약한 사람 보살필 줄 아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